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직의 모델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상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불경스럽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을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 그 상의 아이디어와 그 가르침을 다른 쪽으로 재해석하거나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지. 예수님은 전혀 뭐 상 같은 거 뭐 생각지 않고 사셨을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건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실천하지 않은 것을 제자들 보고 실천하라거나 그 가르침을 배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상 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놀랍게도 상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처럼 상을 기대하고 상을 향해 달리는 삶을 살고 또 상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더 잘못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과연 예수님이 상을 기대하고 사셨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올렸던 거예요. 얼핏 들으면 이게 좀 겸비한 기도라고는 좀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인상을 받잖아. 이거 뭐 예수님이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기도로 올리신 것 같죠. 나에게 뭘 달라고 요구하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상급을 요구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기도는 막 안 하시는 것이 또 영적일 텐데 성경이 없어도 좋겠는데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럴까요? 그런데 이제 만약 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자체로 보거나 혹은 상이라는 것은 사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본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자신에게 영광을 달라,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렇게 해주셔야 할 때는 근거로서 자신의 순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였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과거에 가졌던 영광처럼 주님 아버지 저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이렇게 막 근거를 대고 요구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는 요구 자체가 거래와 같은 어떤 세속적인 개념으로 보이죠. 만일 상이 없다거나 막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선 자체를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라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겠죠. 근데 누가 감히 예수님의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그 본문에 그러므로가 나오잖아요.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건 그러므로 그죠. 거기에 해당하는 하였사오니에 주목해야죠. 상에 대한 요청이나 기대는 모두 그러므로가 붙어 있어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빌립보서 2장 9절,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히브리 1장 9절, 12장 2절.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풀으면 간단한 거죠. 나는 아버지가 주시는 소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성육신 이전의 영광으로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이 아니에요. 그 복귀시켜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 뭐 태초부터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을 누리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고 요청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순종과 십자가의 삶을 이제 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그 왕으로서의 삶을 다 마치시고 사역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은 예수님이 창세 전에 가지셨던 영광이 아닙니다. 그때는 성육신 하신 적이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성육군 이후에 메시아 왕으로서 자신의 할 일을 다 하고 달려갈 길이 다 마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시라는 그런 요청이죠. 그러니까 상을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요청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뭐 이것이 나쁜 것이거나 뭐 그것이 잘못되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영적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보다 더 영적인 것처럼 우리의 신학을 세우거나 또 우리 자신이 그런 말씀들을 재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주 친절한 배려로 뭐 상 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종에게 뭐 잘했다고 뭐 감사하다고 그러겠냐 하지 않았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친절과 사랑과 배려의 속성상 자신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친절한 배려를 밀어낼 정도로 내가 경건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불경한 것이죠. 참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을, 사랑의 선물을 붙들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것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영적인 것입니다. 상을 받으라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다. 뭐 상업적인 거래라. 뭐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죠. 근데 그것은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칭찬을 받으려고 힘쓰는 것이 전혀 나쁘지 않고 그것이 나쁜 동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상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신뢰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더 많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최고 최선의 이름을 받으셨죠. 그리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메시아 왕으로서의 절대권을 받으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처럼 큰 상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영광의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온 세계에 알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더 따라야겠다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착하고 신실한 종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시편 2편을 보면은 거기에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주거든요. 다시 읽으실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업 혹은 기업이라는 것은 그 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과 유사어예요. 그런데 이 유업의 상을 그냥 뭐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유업을 받기 위해서 여기 말씀 보세요. 내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유업의 상황에서 달리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업의 상을 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소유하시게 될 이 유업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들이세요. 다른 나라들, 세상에 있는 다른 열국들. 이제 말을 바꾸면 온 세상이 사실상 예수님의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경신된 새로운 세계, 구속받은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이 예수님의 유업의 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십자가로 구속을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열국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메시아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실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유업의 약속을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국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내게 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또 만일 그런 약속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요청 기도를 하시지도 않았겠죠. 이 주님이 받으실 상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몫을 받는다. 할당한 것을 받는다. 그죠?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전리품입니다.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대속의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전리품을 그에게 주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굉장히 놀라운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고난의 종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광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당시의 전쟁 이미지로 이것을 소술했어요. 당시의 전쟁에서는 정복자는 전쟁에 이기면 동맹자들하고 탈취한 것을 전리품을 나눴어요. 그래서 승리를 축하하고 했거든요. 그 NIV Study Bible에 보니까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대승을 거둔 왕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듯이 그의 종에게 보상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좋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몫을 상으로 받게 된 까닭은 그 1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의 결과를 가져오기엔 희생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이 먼저 선행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신 후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영광과 존귀의 상을 받으신다는 것이 이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예언된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은 유업의 상과 처음부터 결착되었다고 해석해야겠죠. 그럼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유업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히브리서 1장 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히브리서 1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예?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그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기름 부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신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그러므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의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에 해당되는 희생과 순종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기름 부음을 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결하게 하는 속죄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름보다 높임을 주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이죠. 천사들보다 더 큰 이름을 얻으시고 자신의 소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크게 높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독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보다 동등하신 분이고 같은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이 저만의 세상에 참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겸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아니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 그에게 큰 이름을 주시고 천사들도 뛰어나게 하시고 순종과 희생으로 온전하게 그 완수한 그 일에 대한 가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상이죠.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상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뭡니까?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더 큰, 더 유명한 이름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평판의 상입니다. 레피테이션의 상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측면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고 천사들의 그 섬김, 천사들이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섬겨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상이냐면 권위의 상이죠. 세 번째는 영원한 보좌에서 공의로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왕권의 상입니다. 유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데 대한 상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부터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선한 뜻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뭐 아들로서 딸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 받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선한 것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후한 평가의 열매로서 받는 것이 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믿음의 그 소위 말하는 뭐 믿음의 영웅들 혹은 뭐 믿음의 선열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거기는 믿음의 선열들에 대한 초상화가 걸린 뭐 갤러리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서구 사람들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유명한 사람들 다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11장까지만 딱 읽고 그 다음에 12장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연결해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성경 볼 때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뭐 보면은 뭐 11장에서 뭐 아브라함, 뭐 노아,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얘기, 아브라함, 야곱, 뭐 사라, 뭐 심지어 뭐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보면은 나중에 쭉 얘기하다가 제가 이 말 참 좋아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거 다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 참, 할 말이 많은데, 우리는 그, 할 말이 많은 걸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가 뭡니까? 13장까지 있어요. 상당히 긴 서신입니다. 그 맨 끝에 가서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냐. 근데 이제 그 11장을 이렇게 쭉 믿음의 소년들 얘기를 쭉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상을 바르고, 이렇게 주님을 향해 달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11장의 이야기는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음과 제자직과 상을 받는 모델로서 절대 모델로서 제시하기에는 하나의 인트로덕션이었던 거예요. 그 점은 우리가 미스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은 저자가 11장에서 믿음의 선열들이 하나님의 상을 바르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열거한 후에 독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저렇게 하자 하고 말하죠. 우리 세 번역으로 읽는 게 좋은데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각가지 무언신가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림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이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여 그 결과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자가 히브리서 저자가 결론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많은 선열들이 증언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들도 죄와 싸움으로서 믿음으로 달려가자. 그러면서 우리들이 목표를 삼고 달려가야 할 분은 누구냐? 뭐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기드온이나 뭐 입다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나이란 것은 예수님을 믿음의 최대 영웅으로서 소개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사실상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허리 훌륭한 선진들 있잖아요. 선열들. 그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봤어요. 우리는 가까이서 바라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 까닭은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겠습니까? 다른 믿음의 영웅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소두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권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선열들이 어떻게 해서 자신들의 유업의 상을 비록 지상에서 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래의 상을 바라보며 본향을 바라보며 본향에서 받을 것을 생각하고 힘써 달렸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열들이 바라본 목표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그들의 절대 모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대사도이신 예수님을 제자도의 절대 모델로 삼아야 되고 유업의 절대 모델로 삼아야 하겠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모범이 뭡니까? 절대 모범이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하여라는 삶의 결과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영광의 상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신 거죠. 상급을 주신 거예요. 유업을 주신 것입니다. 칭찬을 주신 것입니다.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최상의 상급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자신이 받은 유업의 상이 뭔가 하는 것을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 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서 선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온 우주의 권위를 받으신 메시아 왕으로서 내가 그 상을 받은 자로서 너희에게 맹하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그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최대의 상을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것을 유업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의 상을 주실 것을 예수님이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십자가로 꿋꿋이 나아간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상의 동기부여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을 영광의 상을 바라보고 사셨어요. 그래서 믿음과 인내로서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시려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예언입니다. 나중에 그 영혼들의 구원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에 대해서 칭찬하실 것을 내다보았다는 거죠. 그 앞에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는 우편 보좌의 절대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유업의 영광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향하는 그 담대한 결의와 용기를 주는 동기부여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뭐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 아,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난 이제 됐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예수님 믿고 사는 거죠. 뭐 죽으면 우리는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런 뭐 확신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뭐 그거 자체가 전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단순히 우리의 뭐 영혼 구원을 받거나 뭐 육체적인 뭐 죽은 몸이 다시 새 몸으로 살아나거나 하는 정도에서 그친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큰 배려를 하시고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가 미스하게 되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플러스 상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더 달려오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바르게 따르고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인가 기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보상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보상하실 아무리 이유가 없어요. 우리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상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저 아브라함 때부터. 제가 본 설교 첫마디에서 예수님의 삶을 상과 연결시켜서 말한다면 아주 불경스럽게 들릴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하셨는데요. 말씀드리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에 분명한 가르침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상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 전혀 불경한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격려를 주시는 상의 동기부여를 부정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우리가 밀어내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이 불경하다면 불경하겠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대사도로서 자신이 받을 유업의 상을 위해 힘써 달려갔고 또 모든 사도들도 동일하게 자기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앞에 놓인 상의 기쁨에 의한 모든 참고 수고하시고 순종하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열들도 모두 예수님이라는 모범을 따라서 살고 죽지 않았습니까? 다시 거듭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상을 기대하고 사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소임을 성취하신 후에 하늘 아버지께 자신이 받을 상을 요청하셨어요. 요청하라고 하셨어요. 시편 2편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이런 선구자로서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상에 대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려는 보상을 생각하고 힘써 달리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맺어야겠는데 유업의 상을 해서 달리는 것이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째는 이 히브리서에서 좋은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는데 하나의 경주, 달리기로 묘사를 해요. 달리기를 하는데 여러분 뭐 무거운 게 있으면 뭐 이게 안 되잖아요.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잔뜩 입고 달리지 말라는 거죠. 나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꾸면 죄를 잔뜩 붙이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는 특별히 뭐 이것이 나쁘다, 뭐 특별히 이것은 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라도 만약 그것들이 내가 주님의 유업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을 방해한다면 그 당연히 버려야겠죠. 두 번째, 내 마음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달리기 경주라는 것은 트랙을 따라 달리잖아요. 거기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열들은 각자가 받았던 부름에, 자기가 받은 부름에 소망이 다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에 따라서 자신의 트랙을 달려가야죠. 내가 소명 이거 받았는데 다른 사람 소명에 간섭하고 거기에 또 욕심내고 뭐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거 뭐 그 사람 잘 된다고 시기가 나고 이런 거 자기가 받은 소명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근데 그것이 룰을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달리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떤 특정된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리는데 믿음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해요. 달리게 하면 막 그냥 숨이 차고 막 전신에 고통이 오잖아요. 그래서 주저앉고 싶어요. 저는 옛날에 그런 운동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가슴이 그냥 막 이렇게 터질 것 같아요. 한 몇 마일, 처음에 몇 마일 갈 때는 제일 힘들어. 다리가 아주 처음 건 같고, 그냥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한참 가면 이제 거의 이렇게 자동으로 다리가 움직이죠. 호흡도 조절이 되고. 근데 그때까지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힘들다는 것을 실제로 달려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크리스천 삶에 있어서 고통이 체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성도의 삶을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마 옳을 거예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단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역시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또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직접적인 동기부여도 간접적인 것도 있죠. 달리기를 하는데 막 사람이 그냥 땅바닥 보고 뛰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앞을 보고 달리잖아요. 앞을 보고 달리는데 그 군중들 관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트랙이 있는데 그 트랙 끝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 트랙을 따라서 달렸다. 그것을 완주를 하고 지금 나는 아버지 하나님부터 큰 상을 받고 여기 서 있다. 너희들도 힘써 달려라.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고 필요한 능력을 주고 기회를 줄 테니까 달려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나를 봐라. 내가 믿음의 선구자가 아니냐. 너를 위해서 먼저 달리지 않았느냐. 내가 먼저 십자가를 치지 않았느냐. 나를 따라오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달려라. 나를 보고 달려오느라. 내가 지금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 자리에 너희들도 와야 된다. 여기가 바로 너의 목적지다. 힘써 달려라. 그렇게 해서 응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많은 11장에 나왔던 그 믿음의 선녀들을 위시해서 수많은 믿음의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름대 같은 믿음의 선열들이 먼저 와서 그 모든 경주장을 다 채우고 그들이 박수치고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고 우리에게 막 그냥 응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승리자며 정복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달리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결승점에 서서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필요한 능력을 줄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달려라. 믿음의 선열들이 다 자기의 갈 길을 달리고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느냐, 칭찬을 받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사도로서의 우리의 절대 모범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 예수를 바라보라.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기 서 계신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시하면서, 딴 데 바라보지 말고, 땅을 바라보지 말고, 내 참 연약한 몸을 바라보지 말고, 앞을 향해 전진하라. 예. 사도바리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 이제 내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세로 우리도 달려야 하겠죠. 결승점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우리의 경주가 마실 때까지 서서 기다립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열들이 경주장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달리라고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주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